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즐겁게 삽시다. 자, 시작. 오늘도 즐겁게 삽시다.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예, 얼굴을 찡그려도 한 세상, 그리고 기쁘게 웃어도 한 세상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염 때문에 날씨가 뜨거워서 더워서 힘든데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간간이 비가 멈추고 날이 선선해지고 맑아지면 나무에서 매미가 맴맴맴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매미조차도 미물조차도 이 폭염과 그리고 폭우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폭우가 내리든지 아니면 폭염이 뜨겁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늘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재라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로 주인 주자에다가 재상 재자를 써서 주재라는 말은 맡아서 처리한다, 주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 is Lord of heaven and earth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큰 바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와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막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큰 바위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아레오파고의 모습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남산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서울인 아테네의 한복판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폴리스는 도시, 성읍이라는 뜻인데 해발 150m,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산이 270m니까 남산보다 한 100m 정도 낮은 바위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옛날에 도시 유적지가 있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는 길 중간에 북서쪽에 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아레오 파고, 영어로는 아레오 파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레스 신의 언덕 또는 아레스 신의 법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집회를 갖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마음껏 자기 주장을 외쳐도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방송실. 자, 위에 불을 좀. 예. 자. 이게 이 산이 아레오파고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요. 예, 사람들이 보통 걸어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레오파고 이 바위 위에서 본 아크로폴리스를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져 가세요. 자, 요거는 이제 밑에서 아크로폴리스를 본 이제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본 그 아레오파고 사진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불을 켜주세요. 아, 이 바위예요. 예. 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방문한 사람들이 아레오파고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 저기 올라가 봐요. 바위 덩어리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아레오파고를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옛날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장소다라고 하면서 감동에 겨워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거의 한 2000년 동안 많은 순례객들이 이 아레오파고 바위로 와서 이제 순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렇게 바위를 밟아서 바위가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절벽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 바위로 올라갈 때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올라가서 아테네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바위 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들면서 바울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며 또 합리적인 철학을 통해서 지혜로운 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보다도 토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모여들어서 우리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자 하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앉으나 서나 분명하게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한 것을 입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철학을 논해보고 인생을 논해보자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가슴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터라고 알려진 장소에 성묘교회 또는 분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해서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의 모형을 만든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울면서 감동적으로 기도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군요. 하나님은 정말 빈 무덤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제가 묻혔던 그 무덤도 반드시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저도 역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세요. 작게 보지 마세요. 무엇인가 공부하다가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꽉 막혔느냐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고 소망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우상신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우상의 신상들은 사람들이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늘 끊임없이 그 앞에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상 앞에 좋은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히기도 하고 또 우상의 신상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좋은 자리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이 흙으로 흙에다가 흙 인형에다가 훅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진흙이 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때로는 생명과 그리고 호흡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을 다른 말로 은혜의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4절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34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을 맺었는데 근데 34절에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했던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그리고 베르아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테네의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아주 굉장히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던 공무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다른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적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정말 밤을 새우며 노심초사 애를 쓰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그 적은 열매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처음 믿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는 아테네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감독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맨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봉헌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아레오바고 근처에서 디오누시오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근처에 거기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 디오누시오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가보면은 뭐 올림푸스 신전도 있고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 수많은 옛날 유적지 신전들이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아테네 곳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처음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아테네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매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적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보십시오. 정말 눈꽃만큼이나 작습니다. 근데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에 생명력이 들어가서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마침내 큰 곡식 줄기가 되어서 거기서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열매이긴 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몇만 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성경 보면은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들이 그 나무에 들어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들여서 쉰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서 적은 열매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맺은 열매가 정말 보잘것없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적은 열매가 마중물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과 하나님의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라고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재이시며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이 넘치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